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각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주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는 올한해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이것이 감사한 것보다도 정말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공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복음서 저희가 오늘 어제 체크해 보니까는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하셨어요. 예, 제 스케줄대로 보면은 이게 뭐 마태복음은 그 28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이고 여기에 절반, 그 절반이 아니라 전체 시간적 흐름의 한 절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많아지지만 전체적인 걸 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지난 시간 복습 뭐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대략 생각해 보시고 한 6가지만 점검해 본 다음에 한번 밑에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예. 또 처음에는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핵심 인물로 저희가 공부를 이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복음서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제자 이름도 12명이 되고 지명도 많고 또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탄생부터 어린 시절 또 자라온 시절 그리고 공생애까지 대략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도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또 여기 지금 처음에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복음서의 문을 여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사복음서의 문을 여는 그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신구약을 이렇게 짚어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한 침례자 요한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같은 집안이라고 했는데 먼 집안이 혹시 촌수가 몇 촌인지 아세요, 혹시? 좀몇 촌인가요? 사촌? 자, 또 있. 육촌? 자, 사촌, 육촌. 자, 삼촌은 아니겠죠? 삼촌이면 촌수가 굉장히 섞이거든요? 자, 사촌과 육촌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 공부한 뭔가 대가가 있네요, 그래도. 사촌과 육촌. 자, 사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다. 자, 육촌이다. 손을 들다 보면은 중도에 계신 분은 조금 많은 쪽으로 확 쏘지는 거예요. 중도를 빨리 잡는 선거가 최고입니다. 예. 대한민국 총선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답은 육촌입니다. 마리아와 침례자 요한 엘리사벳의 관계는 사촌 관계였거든요. 성경에서 그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촌은 안 나오지만 뭐 육촌이죠, 당연히. 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관계입니다. 이종사촌 관계, 이종사촌. 자, 예, 엘리사벳이 사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육신적 관계지만 사실 육신적 관계는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사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육촌 관계, 사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두 인물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대언되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6개월 차이로. 자, 침례자 요한이 연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지만은 일단 6개월 차이가 나는 탄생의 시기로 침례자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말씀드린 침례자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가 말라기를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말라기에는 침례자 요한의 등장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 장차 그런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절에서 4장 5절에는 장차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면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사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에는 침례자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말 안 했고요. 침례자라는 말도 없고 요한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 정체성을 띈 다른 인물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작 엘리야는 오지 않았고 침례자 요한이 왔는데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을 저희가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했던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왔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고요. 예. 자, 그럼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모세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를 보낸 데 했을 것인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것을 뭔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는 그 아합 왕 때 인물이었는데요. 아합 왕은 사악한 왕이었죠. 벨리야를 섬기는, 예,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때 바알을 섬기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대언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저 산 너머에 있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한번 불살라버리는 그런 큰 기적도 베풀었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딸을 살린 적이 있었고요. 자,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를 집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힘입은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다시 오실 왕,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반을 사셨는데 33년을 하나로 보고 나중에 3년 반을 한으로 보는 이 구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앞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사생애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활이셨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 십자가 사건까지를 우린 공생애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분의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례 사건.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공부를 하셨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는가?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자, 요거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복음서, 저희가 그동안 한 7번 공부했던 사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총체적인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장 22절 시작. 아멘. 자, 성취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데 있어서 구약의 근거가 반드시 있었고 모든 정확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뿐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고는 신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존재라든지 흔히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 배제한 다음에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의하려 들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아주 무성한 다른 대답만 나와요.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심지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난번에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오늘 볼 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방인 여인인데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거든요. 예, 너 이방인 아니야? 이건 이방인의 존재는 개였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존재감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아주 좋으신 분 이렇게 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하기 원한다면 저희가 구약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사복음서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빅 이슈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질문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 질문이 가장 큰 이슈를 이루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나온 우리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분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은 또 어떤 부분을 또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분,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핵심 사항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역사나 전통이나 그런 족보, 계보에는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런 내용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런 세 번째 유월절부터 죽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던 마지막 1년을 한 몇 주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가장 복음서의 핵심적인 부분.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리만큼 완벽하게 그들을 지키고 기억하고 모든 걸 수행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은 정작 지키질 않는다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특히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빅 이슈가 하나 있었지만 맞물려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 바로 안식일, 또 하나는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킬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율법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안식일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10개 중에. 자, 안식일 하면은 헷갈리시죠? 네 번째 계명. 예,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적입니다. 자,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추석을, 한국에서 추석을 세고, 뭐, 구정을 세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단군 할아버지랑 뭐, 맺은 약속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신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명절과 기념일과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옵셔널하게 지킬까 말까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드러냅니다. 표시. 이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아,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 안식일 지키냐? 물어봐야 해요. 그러면 지킨다 하면은 그 표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또 더럽히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언행, 모든 마음가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된다. 안식일을 깨끗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 얘기를 출애굽기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들었는데 구글 뉴스에서 이게 났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속상했는데 미국에서 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인인 줄 알고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이, 이 백인이. 그래서 좀 흐미진 곳에 가서 그 폭행을 했어요.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전 세계 어디 가서 그 폭행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건 뭐냐면 내 민족에서 이탈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축출당했고 추방당하고 이런 모습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죽으리라고도 말씀했지만은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에요. 예.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큰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안식일날 저기 돌아다니고 막 그 밀밭 가운데 다니시면서 막 먹고 손도 안 씻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 자, 아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 왕으로서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선 사람이요? 모세보다 조금 더 앞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없었거든요. 근본적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방 세상은 선택받은 민족이 없었던 그런 완전 타락 덩어리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려고 서서히 움직이실 때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걸 들은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 자, 돌을 집어서 던질 때는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을 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그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돌을 자주 집어들어요 이제. 마지막 1년에 보면은 이 사람들 돌을 많이 집어듭니다 이제. 자, 신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10장 30절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신약성경에 저는 이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 말끔히 해결해주는 구절은 이거보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람들이 돌을 집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이 구절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은 안식일과 신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죄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고소를 당한 그 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 신성에 대한 논쟁 문제로 결국에는 고소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 우리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저도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했었어요. 아니, 기적을 안 나타내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기적이 드러난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물론 예언이 돼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예. 먼저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고 또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적과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있기 전에 그냥 구약 성경만 충실히 봐도 누군가 오신다는 것은 뻔히 알거든요. 또 그들은 그들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겉으로는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그렇게 통달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따 중요하게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마음으로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예수님 당사자가 본인이 한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자, 두 가지. 구약 성경도 안 믿었고요. 예수님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뭐냐면 불신자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기적을 처음에 사용하셨을 때 그 이유와 명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기적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이상의 것을 보여주면 와 놀라워서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자, 이러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기적들은 막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나타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기적은 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도록 또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 완수되면 더 이상 기적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 뭐가 있다? 그럼 이 세상에 마술이나 그런 트릭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표적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표적, 사인. 예. 우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캐나다에 가장 많이 있는 도로 표지가 뭘까요? 스탑이죠. 스탑. 스탑을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멀리서 봐도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 준비를 합니다. 이건 바로 그것이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의 사인은 무엇이냐? 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 자, 이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가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두 부류의 그런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적이 없으면 못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아, 믿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대언된 그분이시구나. 그냥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들을 가지고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사람들은 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는데 고향 땅을 딱 가보니까는 그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 저 목수의 아들, 저 보통 사람, 무슨 특별한 게 있을까?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더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예수님의 행동은 저건 보통의 일이 아니다. 바로 마귀에 들려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 어차피 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하신 것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이 여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한 13장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오병이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교독으로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함께하리라.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연을 끊었던 것이 유월절 단위로 이제 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할 때.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때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진 갔다는 기억은 따로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선발하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과 그런 사두개인들 그 율법사들이 이제 더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 했다는 모의를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유월절 그 이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이러한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보통 5,000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린아이, 여자들 합쳐가지고 한 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먹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지만 숨겨진 첫 번째 목적이 바로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또 내주셨어요. 아, 과연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정말 오셨구나 라는 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자, 비록 이 사건에서 어떤 그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헌신했던 그 한 소년의 헌신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핵심이 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그 결말에 따라 이분이 정말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셨고 이 내용이 가장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역시 기적이지만 또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명성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존에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라가고 만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군중 단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도 생겨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나 어디로 가나 지켜보고 있다가 우르르 가는 거예요. 스토킹하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이미 해가 질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쉬고 가려고 보니까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염려하셔서 다 해산을 시켰는데 자,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자, 연결해서 보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바다를 걸으시는데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적인 순서를 최대한 동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자, 맨 마지막 구절은 항상 어떤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이게 사복음서의 사건의 결말들이에요. 항상 끝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만 보지 마시고 아 여기 뭐 우병이었구나 아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을 보십시오. 끝에 예수님은 사람들도 염려했지만 제자들이 먼저 염려됐어요. 왠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전에 뭘 했다 그랬죠? 자, 복음 전파하러 온 이스라엘을 다녔어요. 그리고 신발도 막다 달았고 밥도 못 먹고 초췌해져서 나타나서 들었던 소식이 덜컥 사망 소식을 접하는데 그게 누구냐?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더 비참한 것이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이들이 시신을 인도했는데 몸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침례자 요한을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생겨난 사건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도 사실 5,000명을 먹이려고 의도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의 명성이 치솟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예.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 바닷길인데, 예, 노져서 가니까 쉽진 않았겠죠? 갔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때 몰렸던 사람들이 만명 안팎에 그 넘는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죠. 자, 지금도 만 명은 절대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했었습니다.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이제는 밝히진 않으시고 어딘가 가서 쉬셔라 라고 하고서 배를 먼저 태워 보내셨습니다. 강권하사. 자, 제자들의 그런 지금 모든 상황이 염려됐던 것이죠. 쉬지도 못했고 지쳐 있고, 예, 그런 이 제자들은 또 가정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 가는 길에 바람이 막 불다 보니까 이게 노를 젓는데 내 방향으로 잘안 갔던 모양이에요. 자, 얼마나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바다에서 힘들었는지를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한 가지 단서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를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좀 여쭤볼 수 있겠죠, 아직은. 바람이 불어서 노젓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을 볼때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와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바람과 싸우면서 집에 좀 가보려고 가서 등좀 붙이고 자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25절에 있습니다. 밤사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 자, 이거는 자 이스라엘의 시간은 좀 다른데요. 낮 시간은 저희랑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예,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의 12시, 자정 12시가 이 사람들은 저녁 6시인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가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은 몇 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3시간을 한 경으로 묶어서 그러면 몇 경이 나올까요? 예, 4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또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는 2경,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는 3경, 그 다음에는 새벽 6시까지는 4경입니다. 자, 그 시간. 대략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들은 다 잠잠 시간에 노젓고서 지금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하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낮 시간을 말할 때는 몇 경이다 말하지 않고 그냥 몇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을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시에 죽으셨을까요? 자,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다시요, 시작하는 시간이 6시가 시작이고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또낮 시간이잖아요. 그럼 낮 시간은 경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6시 오전이 며칠일까요? 그게 바로 0시예요. 그러면은, 자, 아침 8시는 몇 시일까요? 2시가 되겠죠. 그럼 정오는 몇 시가 될까요, 정오? 6시가 되겠죠. 예, 시간 6개 갔으니까. 자, 예수님은 9시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9시. 그게 낮 시간 개념이고, 여기서 사경이다. 이거는 밤 시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노졌다가 바람에 맞아서 이들은 집에도 못 가고 바다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30절, 31절을 보면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시죠?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인데, 자,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26절에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또 위에 27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게 이 베드로의 실수일까요? 흔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조해 주신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하셨거든요. 자, 31절에 있습니다. 31절 중반에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너는 나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열두 제자들 복음 선포했다가 돌아와서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파도를 만났을 때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 나를 정말 메시아로 알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구약에 대언된 그 선지자임을 정말 아는지를 계속 물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는 요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밖에서 안으로 마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앞으로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은 서서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서서히 주세요.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와 나는 이제 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훈련을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그 사건,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자, 저희가 병 가운데서 치유함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길로 직접 우리가 치유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적이 안 통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실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문제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읽지 못하고 내용을, 이게 왜 다 읽을 필요가 없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꼭 읽어보십시오. 아까 봤던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만 보고 몇 구절만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인데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 네, 마치겠습니다.